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1일 9개 기관과 개인 3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것으로 북한 군대와 핵,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과 함께 노동자와 석탄, 광물 그리고 해외 금융활동을 통한 북한의 수익을 겨냥한 것이라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조선아연공업회사와 조선컴퓨터회사, 송이무역회사, 러시아석유회사인 IPC, NNK 프리모르네프테 프로덕트, 아르디스 베어링 등이 올랐고 개인으로는 베이징 고려은행 대표 리성혁과 북한 정찰총국 소속 김수강, 러시아인 이고르 미추린이 포함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대통령 행정명령 13725에 따라 북한 국무위원회와 인민군, 인민보위부를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공식 확인하고 이들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주목되는 점은 러시아 국적자와 러시아 기업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 명단에 포함된 점입니다.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러시아인 등이 제재 대상이 된 건 처음입니다. 이 중 모스크바 소재 아르디스 베어링과 이 회사 책임자인 이고르 마추린은 북한의 단군 무역회사에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인이나 북한 기관들은 대부분 북한 정권과 직접 연계됐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당분간 테라비브에 그대로 둔다는 명령에 1일 서명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5년 현지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법을 만들었지만 대통령 명령으로 6개월마다 이 조처의 실행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측은 이번 조처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정의 체결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이 조처가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장차 독립하면 동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수도로 삼을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모술에서 탈출하던 민간인들이 1일 이라크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폭격을 받아 적어도 7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고 이라크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영국 로이터 통신에 잔질리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야전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더 많은 사람이 탈출하려다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술 잔질리 지역은 올드시티 도심, 메디컬시티 병원 시설과 함께 여전히 ISIL이 장악하고 있어 고립된 곳입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이라크군은 지난 1월 모술 동부를 탈환한 뒤 지난 주말 20만 명이 고립돼 있는 나머지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새로운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라크군은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탈출하라는 내용의 전단을 뿌리고 있습니다. 독일과 중국이 협력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일 베를린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더욱 중요한 전략적 협력국이 되고 있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관계를 지목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현재 세계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며 모든 다른 영역에서 동반자 관계를 확대하고 법에 기반을 둔 세계 질서를 계속 요구할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무역과 시민권, 북한 사태,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 등 폭넓은 현안들에 대해 대화를 나눴으며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리 총리는 두 사람이 세계 안정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말리아의 이슬람 반군단체 알샤바브로 추정되는 이들이 31일 밤 케냐 동북부 지역의 한 학교 건물에 불을 질러 교사 한 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한 명을 납치했습니다. 이 지역 출신 케냐 정치인 무스파페 압디라시드 하원의원은 1일 BOA에 반군 여러 명이 가리사에서 동쪽으로 약 90km 떨어진 파피 마을에 침입해 대혼란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압디라시드 의원은 반군들이 교사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을 납치했으며 통신을 방해하기 위해 통신 안테나를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카루스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이카루스는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 날았지만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다 날개가 녹아버려서 결국 떨어져 죽고 만 이야기인데요. 이카루스의 하늘 풀 태양 탐사선이 내년 8월에 발사될 예정이라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밝혔습니다. 터치 더 선, 태양을 만지다라는 이름이 붙은 이 계획은 태양에 아주 가까이라고 할 수 있는 약 60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해서 태양 주변의 입자와 자기장 등 태양계 활동을 분석하고 또 수집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이 지구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태양의 활동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재난에 대비하는 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건은 과연 이 탐사선이 태양의 표면에 접근했을 때 태양이 방출하는 엄청난 열과 또 방사선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나사 측은 이 탄소 혼합 재질로 구성된 열 차단 장치를 비롯해서 이 최첨단 기술이 총동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엄청난 태양의 열기를 뚫고 탐사를 무사히 성공시킬 수 있을지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7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6월 2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3에서 25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3에서 25도, 신의주 12에서 22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3에서 25도, 함흥 11에서 25도, 끝으로 청진은 10에서 2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 첫 곡은 혼의 노래입니다. Good Together, 우리는 잘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라는 내용의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잠시 후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은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에 맞서서 협정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 먼저 짚어보고요. 또 싱가포르에서 금요일 개막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례 안보협의 행사인 제16차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중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의 절반가량은 여전히 중국 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협정과 관련해서 6월 1일 목요일 중대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은 이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한다고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해왔는데요.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수요일 백악관 익명의 고위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탈퇴를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결심이 선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의 보도를 내보내면서 미국의 탈퇴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그동안 이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국의 설득이 이어져 왔다고요?
예, 지난주 마무리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요 7개국 정상들은 물론이고요. 바티칸 교황청도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남아줄 걸 요청했고요. 또 G7 정상회의 폐막 당일 새벽 2시까지 주요 정상들과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실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권이나 또 업계의 반대도 적지 않았죠.
예,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보좌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탈퇴 반대 입장을 지켜온 걸로 전해졌고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결정에 대해서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포기하는 것이며 지구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JP 모건 체이스, 제너럴 일렉트릭 등 미국 10대 기업들도 이 파리 협정이 미국의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이 탈퇴 반대 광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미 환경청의 스콧 프로이트 청장 그리고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파리 협정이 미국에 불공정하다면서 탈퇴를 주장해 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중국과 유럽 연합이 미국의 파리 기후 변화 협정 탈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군요.
예, 중국과 EU는 미국이 빠진 파리 협정을 살려내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협정의 성공 여부는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또 과거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함께 협정 추진을 주도해왔던 유럽연합의 대응에 달려있다고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중국과 EU가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리커창 중국 총리가 현재 유럽을 순방 중인데요. 수요일 독일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만나서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요. 메르켈 총리는 중국의 협정 이행 의지를 환영했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은 또 금요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도 발표할 전망입니다. 이 선언문에는 양측이 파리 협정이 역사적인 성취이자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 저개발 국가들의 친환경적 경제 운영을 위한 자금 지원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배기가스가 없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 자동차 개발, 청정 연료 관련 연구에도 협력하기로 중국과 EU가 합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중국과 EU가 저개발 국가들에게 자금 지원을 명문화하는 것이 또 주목받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미 일정 수준의 경제 개발을 진행한 선진국들에게는만 이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이 유리하다는 불만이 그동안 있었는데요. 공장을 많이 가동하고 난방, 자동차 운행률이 높아질수록 배기가스를 통한 탄소 배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발전이 필요한 저개발 또 개발 도상국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배출 규제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은 저개발 국가들의 친환경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기후변화를 놓고 존재하던 오래된 분열을 뛰어넘는 돌파구가 열렸다고 국제환경단체 기후행동 네트워크가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2017 아시아 안보회의가 2일 싱가포르에서 시작되는군요.
예, 해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안보협의 행사인 제16차 아시아안보회의가 금요일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한국 등 20여 개국 국방장관과 군수뇌부 그리고 안보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하는데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관으로 2002년부터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진행돼 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샹그릴라 대화라고도 부릅니다. 현장에서 참가국 간 개별 국방장관 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올해 이 샹그릴라 대화의 의제는 뭡니까?
예,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핵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 공조 방안. 그리고 두 번째,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따른 논란을 다룰 걸로 전망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일본, 미국 사이의 군사적 충돌 위험 등에 대해서 논의할 걸로 외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주요 의제 가운데 두 가지가 한반도 관련 사안이군요.
맞습니다. 이 참가국들 사이의 개별 회담 진행과 함께 특히 미국, 한국, 일본 이렇게 세 개 나라 국방장관들의 동시회담 일정이 잡혀 있어서 주목되는데요. 이들 3개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계획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대응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한반도 사드 배치에 줄곧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적인 조치로 사드를 전개한 미국, 한국 대표단과 공방을 벌일 걸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군사적인 긴장 문제, 이 문제도 아시아 태평양 주요 안보 현안 가운데 하나죠?
예, 맞습니다. 이 샹그릴라 대화를 주관하고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측은 중국이 최근 자체 건조한 첫 항공모함을 남중국해에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일본이 대형 호유함인 이즈모함을 항행훈련에 투입하는 등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또 최근 한반도 인근에서 기동한 미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아시아 태평양 일대 해군력 집중 문제가 이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내 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최근 중국의 연례 기업 신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의 절반가량이 지난해 중국에서 사업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습니다. 45%는 전과 거의 비슷하다고 대답했고요. 전보다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6%에 그쳤습니다.
네, 이 중국 내 유럽 기업들이 사업 운영에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응답자의 54%가 외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과 비교해 볼 때 이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한 해 전과 비교할 때 거의 변화가 없는 거고요.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중국 내 시장 진출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역시 전년도 조사와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또 중국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온 사람들인데요. 절반가량이 중국 시장에 처음 진출했을 때보다 덜 환영받는 느낌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이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면서 이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는 좀 상반되는 그런 조사 내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외국 기업들에게 적대적이고 편향된 기업 환경을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중국은 그동안 시장의 접근을 확대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혀왔는데요. 중국 지도자들은 특히 최근 몇 달간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자유무역을 적극 주창해왔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도 수요일 독일 베를린에서 자유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중국 내 유럽 기업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예,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응답자의 불과 15%만 앞으로 규제의 장벽이 줄어들 걸로 기대했고요. 40%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응답자들은 중국 당국의 모호한 법률과 번거로운 규제는 앞으로도 계속 외국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응답자의 60%는 오는 2020년 경이면 중국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의 이른바 혁신 격차를 해소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중국산 하면 이른바 카피캣, 이 모방 제품이란 인식이 강한데요. 이 보고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중국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의 혁신 격차를 빠른 속도로 좁혀나가면서 유럽 기업들에게는 경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 하원 정보위원회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인 마이클 코언 씨에게 소환장을 공식 발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정계를 흔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관계에 관한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활동 정보 등 좀 더 강화된 비자 신원 조회 과정을 승인했다는 소식. 또 미국 대학 졸업 시즌을 맞아서 유명인들의 졸업 축사가 이어졌는데요. 올해는 어떤 사람들이 졸업식 연사로 나섰고 또 졸업생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내통 의혹을 받고 있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상원의 소환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원에서 또 소환장을 보냈군요.
그렇습니다. 이 하원 정보위원회가 수요일 플린 전 보좌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인 마이클 코언 변호사 또 두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각각 소환 명령을 냈습니다. 하원 정보위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몇 명의 개인에게 증언과 개인 자료 또 사업 기록에 대한 소환장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코언 변호사는 앞서서 이 하원 정보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요. 이번 그 소환 요구에는 응할 계획인가요?
네, 앞서 이 하원 요구서 문구가 모호하고 요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서 거부했었는데요. 하지만 소환장이 나온다면 이에 응하겠다고 지난 화요일 AP통신에 밝힌 바 있어서 이번에는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언 변호사는 아무것도 감출 게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또 하원 정보위원회는 미국 국가안보국, 연방수사국, 중앙정보국 이렇게 세 개 정보기관에 대해서도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자 이들 기관에 소환장을 발부한 이유는 뭡니까?
네, 지난 3월에 있었던 일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지난해 말 미국 정보기관이 외국인에 대한 첩보활동 과정에서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인사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이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이 정보를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이 공유하는 과정에서 인수위 인사들의 신원이 노출됐다는 그런 주장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수위 인사들의 이름을 일부러 노출했다면서 불만을 나타냈는데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소환장이 발부됐다는 겁니다.
네, 이 당시 누네스 위원장이 백악관과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라는 의혹을 받으면서 이 러시아 관련 조사에서는 손을 떼기로 했는데요.
네.
하지만 하원 정보위원장 자리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누네스 위원장은 수요일 캘리포니아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또 러시아 정부가 내통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그런 증거가 있으면 당장 법무부에 전달해서 기소를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 러시아 내통 의혹을 제기한 지 6, 7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런 점을 볼 때 증거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네스 의원이 말한 지난해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예, 클린턴 전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수요일 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첨단 기술 기업 행사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강연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 선거 캠프가 러시아 정부의 대선 개입 노력을 도왔다는 요지에 발언을 한 겁니다. 이 러시아 정부가 자신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면서 이 과정에서 미국인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네, 이 클린턴 전 장관이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서 발언한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달 초에 이 러시아 해커들과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부정직한 힐러리가 자신을 뺀 모든 사람을 비난하고 있다. 자신이 끔찍한 후보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길 거부하면서 페이스북, 심지어 민주당과 민주당 전국위원회까지 공격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네, 자, 또 이 클린턴 전 장관이 대선 패배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 코미 전 FBI 국장을 꼽았는데요.
네.
코미 전 국장이 대선 직전에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관련 수사를 제기하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코미 전 국장이 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관계를 조사하다가 해임됐는데 곧 상원 청문회에 나올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수사를 이끌게 된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가 이 코미 전 국장의 청문회 증언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코미 전 국장이 다음 주 목요일 8일에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공개 증언하기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과 2월 초에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 플린 전 보좌관에 관한 수사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또 이런 대화 내용을 거북하게 여긴 코미 전 국장이 이 메모로 기록을 남겼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과연 코미 전 국장이 청문회에서 이를 확인할지 많은 사람이 코미 전 국장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강경한 이민 정책,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신원조회 과정을 강화한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사회관계망 서비스 활동에 관한 질문이 앞으로 이 신원조회 질문서에 추가되고요. 또 신상 정보 역시 지난 15년 동안의 기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15년 동안 거주한 곳의 주소라든가 근무한 회사, 여행 다닌 곳 정보를 모두 기입해야 한다는 건데요. 지난 23일 미국 예산관리국이 이 같은 내용의 안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론 수렴 과정에서 교육계와 학계로부터 비판이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원조회 과정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교육계와 학계가 비판했다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이런 추가된 질문이 지나치게 부담을 주고 이로 인해서 비자 발급 과정이 지연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그러면 외국 학생들이나 학자들이 미국 방문을 꺼릴 수 있다는 건데요. 또 15년 동안의 신상 기록이나 5년 동안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활동 내역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의무적인 건 아닙니다. 영사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요청할 수가 있고요. 또 원하지 않는 사람은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 비자 발급 과정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는 문구가 신청서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그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테러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미 국무부는 앞서 테러나 다른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신청자의 경우 신원조회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산관리국은 일단 6개월 동안 이 새 계획을 시행하도록 한시적으로 승인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5월부터 6월 초까지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이어집니다. 특히 대학의 졸업식은 유명 인사가 축사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많은 유명인이 연사로 초대돼 졸업생들에게 조언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미국 최대의 기독교 대학인 리버티 대학교에서 리버티 대학에서 대통령 취임 후 첫 졸업 축사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졸업생들에게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를 했고요. 또 아웃사이더, 즉 정치 외부인 출신 대통령답게 대학 졸업생들에게도 아웃사이더가 되라 그래도 괜찮다고 격려했습니다.
네, 자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졸업 축사에서 한 연설, 이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서 또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리버티 대학 축사 나흘 뒤에는 미 해안 경비대 사관학교의 졸업식에서도 축사를 했는데요.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과 트럼프 선거 진영의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해서 이 한창 새로운 뉴스가 쏟아져 나오던 때였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축사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No politician in history, and I say this with great surety, has been treated worse or more unfairly.
네, 역사상 그 어떤 정치인도 자신처럼 나쁘게 또는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여기에 질 수는 없다면서 졸업생들 역시 비난과 반대론자들이 자신의 꿈을 가로막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축사를 했죠.
네, 펜스 부통령은 인디애나주의 가톨릭 대학인 노터데임 대학교에서 한 축사가 화제를 모았는데요. 연설이 시작될 즈음에 이 학생 100여 명이 항의 표시로 조용히 식장에서 걸어나간 겁니다. 원래 이 대학은 트럼프 대통령을 연사로 초대하려고 했는데 이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펜스 부통령을 초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의 많은 대학이 정치적 올바름으로 인해 정형화되고 또 언론의 자유가 억압된다고 지적하면서 인내를 갖고 언론의 자유 또 모든 미국인의 자유를 지켜내자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축사 살펴봤는데 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졸업식장을 찾아갔다고요.
네,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의 모교인 웰슬리 대학에서 축사를 했는데요. 자신의 야망과 꿈 그리고 분노조차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강력한 힘이자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처한 문제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면 절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 클린턴 전 장관이 모교 웰슬리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 1969년에 졸업생 신분으로 첫 졸업 축사를 했었고 또 아칸소 주지사 부인 시절이던 1992년에도 또 졸업 축사를 했었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졸업식 축사를 정치인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유명 연예인들이나 또 사업가들도 종종 초대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세계 최대의 인터넷 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의 창업자죠. 마이크 저커버거 최고 경영자가 이 모교인 하버드대학 축사자로 섰는데요. 이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페이스북을 창업한 후 이 학교를 중퇴하고 떠난 저커버거 씨는 이 세계적인 큰 변화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한다면서 저마다의 목적을 갖는 세상을 만들자고 강조를 했고요. 이날 명예 법학 박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인물을 알아볼까요?
오늘은 미국의 35번째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 대통령에 대해서 1, 2편으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달 29일, 그러니까 5월 29일이 이 존 F. 케네디 탄생 100주년이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날을 맞아서 각종 행사가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특별 음악회가 열렸고요. 기념 중화도 나오고
and this is the Kennedy 100th anniversary silver dollar.
언론사에서는 그의 삶을 되새겨보는 다큐멘터리 또 케네디 가족의 인터뷰 등 특집들을 내보냈습니다.
John F. Kennedy was born 100 years ago this month. But in our memory,
part of the celebration of the 100th anniversary of his birth, his daughter, former ambassador to Japan, Caroline Kennedy, and her son, Jack Schlossberg.
네,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부터 1963년 이 암살 당하기까지 겨우 3년 정도 이 대통령직에 있었는데요. 왜 그렇게 칭송을 받는 건가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만, 이 공통적인 평가는 케네디가 보여준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정치, 문화, 정신 등 여러 면에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 미국의 도시는 황폐화되고 있었고요. 또 곳곳에서 폭동, 소요 등이 일어났습니다. 케네디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군비 경쟁이라든지 우주개발, 경제, 민권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거죠.
네, 이 대체로 취임사에서 대통령들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이나 또 비전을 제시하기 마련인데
네.
이 케네디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에게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고 또 실행을 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취임사에서 바로 그 말이 나옵니다.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시오 이런 말이죠.
네, 바로 그런 정책 방향이 New Frontier, 그러니까 새로운 개척자 정책이라는 건데
네.
그 가운데 하나로 이 평화봉사단 프로그램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평화봉사단은 미국인 남녀를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유럽, 중남미 등 140여 개발도상국에 나가서 교육, 무역, 농업, 기술의 향상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100개 국가가 안 됐는데 차츰 늘어나서 이제 140여 개 국가가 됐는데요. 이 징집 연행에 해당되는 남성들에게는 약 3년 동안 평화봉사단 활동을 하게 하고 그 대신 군 복무를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었죠. 케네디 대통령은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평화봉사단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Men and women, young and old, to serve in the Peace Corps.
평화봉사단은 196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총 22만 5천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다른 나라를 도와준다는 계획인데 사실 가장 큰 혜택을 입은 나라는 바로 미국이라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뭡니까?
이 계획으로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의 친선을 도모했을 뿐 아니라 이 각국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요. 또 인맥이라든지 전문가를 기르는 등 독특한 결실을 얻은 거죠.
네.
이 오늘날 미국의 정관계 학계 등에서 활동하는 많은 아시아 전문가들이 이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전추한 미국 대사 캐슬린 스티븐스도 1975년 평화봉사단원으로 충청남도 예산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분이죠.
저는 충남 예산에 있었는데 네. 특히 시골에는
스티븐스 대사의 경우도 케네디의 뉴 프론티어 정책이 가져다준 하나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존 F. 케네디의 정치적인 성장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존 F. 케네디는 1917년 5월 29일 미국 동북부 지방인 매사추세츠에서 대사 출신인 조지프 P. 케네디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재력도 있고 정관계에도 인맥이 튼튼한 명문 집안입니다. 이 케네디 가문은 아일랜드계 후손으로 독실한 가톨릭 집안이죠.
나중에 케네디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이 많은 미국인들은 케네디가 카톨릭 신앙이라는 점이 당선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난관도 극복을 했죠.
그렇죠. 케네디는 1940년 하버드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요. 태평양 전쟁 중에는 해군으로 복무했습니다. 이때 유명한 PT-109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태평양에서 PT-109라는 고속 어뢰정의 해군 장교로 근무를 했는데요. 자신의 배가 일본군에게 격침되자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를 구한 사건이죠.
예, 자 바로 이 사건으로 케네디는 영웅이 됐고 또 그 이야기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죠.
네, 이 영화는 한국의 극장에서도 상영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케네디의 정계 진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케네디는 1947년 고향인 매사추세츠주에서 하원 선거에 입후보를 해서 당선이 됩니다. 1953년까지 6년 동안 하원의원에 거듭 당선이 됐습니다. 53년에는 상원에 진출을 해서요. 1960년까지 상원의원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60년에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공천을 받고 리차드 닉슨 공화당 후보에 맞섰습니다. 이때 닉슨 후보는 부통령으로 지명도가 아주 높은 정치 거물이었죠.
네, 이 케네디와 닉슨, 미국 최초로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공개 토론회를 벌였는데요. 이 토론은 선거운동, 또 텔레비전의 영향력 등에서 미국 정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꿔놨다 이런 평가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이 역사적인 최초의 TV 공개 토론회는 1960년 9월 26일에 실시됐습니다. 이때 미국의 유권자들은 처음으로 후보들이 한자리에 서서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죠.
Senator, the vice president in his campaign has said that you are naive and at times immature.
이날 TV 토론은 당시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인 7천만 명가량이 시청했다고 하는데 이 현대 정치 이벤트로서는 최대 청중을 끌어모은 것이다 라고 하죠.
그렇죠.
이 토론 당일까지도 유권자들은 케네디를 잘 몰랐고 또 닉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는데 이 토론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지 궁금하네요.
이 토론이 시작이 되자 두 후보의 이미지는 뚜렷이 대비가 됐습니다. 이 케네디 후보는 햇빛에 그을린 피부 또 유창한 언변으로 건장함과 자신감을 부각시킵니다. 케네디는 모든 인간의 평등한 권리와 부강한 나라라는 대담한 비전으로 포화를 엽니다.
I come out of the Democratic Party, which in this century has produced Woodrow Wilson.
반면에 닉슨 후보는 땀을 흘리고 말을 더듬는 등 취약한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닉슨은 또 케네디와의 그 합의를 하겠다는 등 그 회유적 방식을 취했습니다.
Now I can only say this. Through the years, I have sat in the National Security.
그래서 당시 미국의 주요 언론 매체들이 케네디는 참신함으로 무장했지만 닉슨은 지쳐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언론들은 또 토론이 케네디를 슈퍼스타로 만든 반면에 닉슨을 패자로 만들었다. 하룻밤에 상황이 뒤바뀌었다. 이런 등등 토론회를 평가했습니다.
네, 자 드디어 케네디는 종교 문제 외에도 또 아일랜드계라는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 그때 나이가 44세였습니다.
케네디의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미국의 쿠바 피그스만 침공 사건, 또 쿠바 미사일 위기, 독일 베를린의 장벽 설치, 우주 경쟁, 또 베트남 전쟁 간접 개입, 거기다 흑인 인권 운동 같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렇죠. 좀 어려운 시기였죠.
예.
그래서 케네디 신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그런 점을 지적하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미국과 세계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Will be devoted to the long-rang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nd to the cause of freedom around the world.
케네디는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실패했으면 그걸 솔직히 인정을 하고 책임을 졌고요.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케네디는 품위를 갖고 또 위트가 있고 스타일이 결합된 독특한 매력으로 큰 인기를 끌었죠.
네. 자, 그런데 취임 4년도 채 못 채우고 암살을 당하는 바람에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 충격과 또 아쉬움을 준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의 제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 1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케네디 대통령 2편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우실 영어 표현은 over the hill. Over the hill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over the hill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Alice, we're short on players for our soccer game this Saturday. Can you and your dad play? I can, but I don't think my dad can. He's a little over the hill and he won't be able to perform like he used to. Oh, I see.
Then you can just come and play with us.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앨리스에게 Hey Alice, we're short on players for our soccer game this Saturday. Can you and your dad play? Alice,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축구하는데 선수가 모자라. 너랑 너희 아버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니? 라고 묻자 앨리스가 I can, but I don't think my dad can. 난 문제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힘드실 것 같아. He's a little over the hill, and he won't be able to perform like he used to.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예전 같지 않으시거든. 이라고 답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over the hill,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Alice, we're short on players for our soccer game this Saturday. Can you and your dad play?
I can, but I don't think my dad can. He's a little over the hill, and he won't be able to perform like he used to.
Oh, I see. Then you can just come and play with us.
Today's expression is over, O-V-E-R, over the hill, H-I-L-L, hill, over the hill, over the hill. If someone is over the hill, they have reached an age at which they can no longer perform as well as they used to. It simply means that someone is too old and they are no longer suitable for something. Over the 해열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한창 때만 못하다, 예전 같지 않다, 무언가를 하기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많아 쓸모가 없어졌고 그래서 일과 관련한 연고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속으로는 근무지 무단 이탈을 말합니다. 보통 자기 상황에 관해 말할 때 농담 삼아 쓸 수 있고요. 남에게는 신뢰가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레스는 제이슨에게 자기는 축구를 할 수 있지만 자기 아버지께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못 하실 것 같다고 했죠. I can, but I don't think my dad can. He's a little over the hill, and he won't be able to perform like he used to.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들어볼까요? I won't be able to run a marathon. I'm over the hill. 라고 하면 난 마라톤에 참가 못할 거야. 나이가 들어선 지정같지 않아.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Alice. We're short on players for our soccer game this Saturday. Can you and your dad play?
I can, but I don't think my dad can. He's a little over the hill, and he won't be able to perform like he used to.
Oh, I see. Then you can just come and play with us.
Let's review. Over the hill means that someone is too old and they are not suitable for something. Over the hill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한창 때만 못하다, 예전 같지 않다, 무언가를 하기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Over the hill. Over the hill. Over the hill.
Now try using this fun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Cool and the Gang의 Celebration, 축제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elebrate and have a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은 전쟁으로 찢겨진 국가들을 재건하고 분쟁에서 평화로 전환을 지원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은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분쟁과 전후 재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동안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기여한 국가는 모두 126개 국가입니다. 평화유지 활동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진행되는 만큼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함께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 국무부 정무군사국의 앤드류 스트라이크 담당관은 숙달된 평화유지 요원을 찾는 곳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평화로운 작전이 필요하며 평화로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숙달되고 효율적인 평화유지 요원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3월 말과 4월 초 네팔 정부와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30여 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평화유지 연습인 샨티 프레야스 3를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테플리츠 네팔 주재 미국 대사는 자연재해 현장에서 평화유지와 인도적 지원 활동 등 지구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다국적 연습은 상호 이해와 존중을 심화시키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즉각적인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이란 뜻의 샨티 프레야스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안보 지원 프로그램 국제 평화 활동 이니셔티브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지역과 국제적인 평화 유지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미국은 국제 질서에 기초한 유엔 평화 유지 활동과 의무, 임무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런 시스템을 통해 모든 나라가 공통된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모든 참가국들과 협력을 지속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V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202-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Voice of America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희 VOA 방송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